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유엔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외교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전면에 서 있는 이들 나라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매우 중대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심각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의 전야회의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영내외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또 북한과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제력을 행사할 것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해 태국 주재 대사를 최근 필리핀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중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최근 북한 측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미국에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10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부지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의 배치와 운영,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겨냥한 춘계 대작전을 선포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아프간 34개 모든 주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부터 이른바 만수르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작전의 명칭이 지난해 미국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아크바르 만수르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전의 재래식 공격과 게릴라 전술, 자살 공격, 내부자 공격, 급조 폭발 장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점령군을 겨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마닐라 경찰서에서 비밀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12명의 남성과 여성들이 일주일째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구금자들이 가족이나 변호인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처절하고 극도로 과밀화된 상태로 고문을 받으며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800달러에서 4,000달러씩의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의 한 주택에서 다량의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집주인 파스칼 크리시오 씨를 폭죽 불법 소지와 보관, 폭발물과 폭탄 불법 제조와 소지, 미성년자에 대한 두 건의 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15살과 6살 아이들도 집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는 토요일 29일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막말과 구설 등 여러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 아래 강한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희망과 또 열망을 담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3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의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시민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42%로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취임 첫 100일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유일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90% 넘게 이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는데요. 취임 첫 100일 평가서를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고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9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6도, 신의주 8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에서 23도, 함흥 7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아델의 노래입니다. Make You Feel My Love, 당신이 내 사랑을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nothing like me yet. I could make you happy, make your dreams come true. Nothing that I wouldn't d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지구촌 오늘 시간에는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 대외 정책은 어떻게 펼쳐졌는지 지역별로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시아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100일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정치, 안보, 경제 이 다방면을 통틀어서 중국의 적대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큰 관심이 그래서 쏠렸습니다.
네, 이 어떤 부분에서 미중 관계가 긴장이 됐었습니까?
예, 우선 정치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외 정책의 대전제를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있냐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또 환율 정책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 새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계획을 공표한 걸로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과 무역 정책 그리고 경제 현안을 놓고 중국을 압박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외신의 전망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 때문에 두 나라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월 9일에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플로리다주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로는 양국 정상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수시로 통화하는 등 원활하게 협조가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우려하던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월요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면서 그런데 북한 문제는 시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경제적인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일 경제 대화를 지난 18일 도쿄에서 출범시켰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의장을 맡아서 이 무역 각 분야 실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 미일 경제 대화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뭔가요?
예, 미국은 이 대화 경로가 궁극적으로 미일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일본은 TPP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영문 줄임말로 원래는 미국이 주도하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의 공동 자유무역 체계인데요. 공식 출범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탈퇴를 선언해서 지금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이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잇따라서 통화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의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역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크게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협력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유럽의 공동체인 유럽연합 EU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 노력에 무임승차한다면서 나토를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맹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I complained about that a long time ago and they made a change. And now they do fight terrorism. I said it was obsolete. It's no longer obsolete.
네, 이달 중순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더는 쓸모없거나 진부하지 않다면서 이 바뀐 입장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 대유럽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유럽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바라 오바마 전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약칭 TTIP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미국과 EU가 TTIP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걸로 전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대유럽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고 말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 자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 마이클 플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월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러시아를 끌어안고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데 따른 제재 조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러시아로 보내서 양국 간의 긴장 해소를 도모하기도 했는데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외 정책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이란 핵합의 부분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2015년 7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극적으로 타결된 국제적인 합의사항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지난 4월 19일 이란이 핵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전격 명령했습니다.
Tonight I ordered a targeted military strike on the airfield in Syria from where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 명령을 내렸다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전횡,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잔학 행위를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 외교 정책의 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더 소원해졌는데요. 현재 러시아 정부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 근거지에 대한 군사 공격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군이 지난 13일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초강력 대형 폭탄을 아프가니스탄 내 ISIL 군사기지에 투하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보모가 아니고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연이은 군사행동을 전개하면서 달라진 행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창해온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에서 개입주의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주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관계 짚어보겠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우방이죠. 지난 2월에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 며칠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방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매기자 미국도 이번 주에 캐나다산 연질 목재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이 나프타에 대해서 줄곧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나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 같은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이번 우유 목재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완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과 통화한 뒤에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고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협상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걸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재협상에서 공정한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때는 나프타를 폐기할 거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그동안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짚어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의 즈음에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나우 시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느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문제는 뭐 정책은 아닙니다만 먼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끊임없이 이 트럼프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는지요?
네, 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정보 당국은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커들을 동원하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려 한 일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을 전후로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Russia is fake news. Russia, this is fake news put out by the media.
네, 러시아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이고 언론이 꾸며낸 일이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잠잠해질만 하면 의혹이 또 불거지고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네,
자, 이 일로 낙마하는 사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습니다. 또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까지 이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들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따라서 이 세션스 법무장관은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미 법무부 산하 기관인 미 연방 수사국 FBI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연방 의회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하지만 지난 2월 초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더 복잡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을 도청했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FBI나 의회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 지난해 정권 인수 기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이 트럼프 인수위 측 관계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돌렸다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봤다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일부러 정보기관이 사찰한 건 아니고 이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대화까지 수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누네스 위원장이 이 백악관에서 문건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결국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빠지기로 했는데요. 다시 돌아보니까 참 복잡하고 또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현재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또 조만간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 공화 양측 모두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 플린 전 보좌관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등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현재 국방부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민 정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난 1월 26일 공화당 의원 합동 연찬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Border security is a serious national issue and problem.
네, 국경 경비는 매우 심각한 국가 문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런 연설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이 파격적인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며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였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차별이고 또 미국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 시행 정지 결정이 나왔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초에 이 수정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국경 장벽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국경 장벽은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장벽을 건설한 뒤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비도덕적인 일이고 돈도 너무 많이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과 마약 유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은 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면서 이 오바마 케어를 계속 반대해왔는데요. 취임 첫날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도 오바마 케어 폐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Tonight I am also calling on this Congress to repeal and replace Obamacare.
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3월 초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대체 법안을 공개했는데 하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대했죠.
네, 민주당은 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게 된다면서 이 잔인한 법안이라고 반대를 했고요. 또 일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 케어와 또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이 법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전에 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뭐 일부 타협이 이뤄졌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에 자신만큼 많이 이룬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국내 정책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연방 대법원 공석을 채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a brilliant mind, tremendous discipline, and has earned bipartisan support.
네, 고서치 판사는 매우 똑똑하고 뛰어난 법적 능력을 갖췄으며 규율이 몸에 밴 인물이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 들으셨는데요. 앞서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대법관 인준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만장일치 는커녕 정말 힘들게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면서 공화당이 핵 옵션, 그러니까 이 핵 선택권을 써야 했습니다. 인준안을 이 최종 표결에 붙이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60석에서 과반인 51석으로 크게 낮춘 건데요. 이런 비상수단을 동원한 끝에야 이달 초에 상원에서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미국 연방 대법관 자리,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서치 신임 대법관의 합류로 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판사의 비율이 5대 4로 약간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조세 개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수요일 26일에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단순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또 유산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율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개혁안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세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면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관련 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에 2018년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EPA 등 이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 이 두 가지를 특히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을 맞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과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취임 첫 100일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취임 후 행보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여행으로 이름 붙여진 순회 방문을 통해서 선거 유세 형식의 집회를 이어간 건데요. 선거운동 당시 주요 경합지였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시작으로 감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Today we made history and now the real work begins. I'm going to discuss our action plan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e're going to discuss.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 연설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베마주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대로 명명된 지역들을 돌면서 선거 승리를 자축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 여행을 두고 미국인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지지자들의 열기를 담아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인적 승리를 자축하고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한 여행이란 비판도 이뤘습니다.
관심과 논란의 대상, 마라라고 리조트.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자주 방문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마라라고 리조트인데요. 사계절 따뜻한 날씨에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유 휴양시설로 더욱 관심을 끌었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의 매주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개인적인 휴가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이나 공식 만찬 장소로도 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호, 세금 문제에서부터 지위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 시설을 홍보한다는 이해상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으로 마라라고에 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말, 말.
말은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서 통치한다는 말처럼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 막말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 연설인데요.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방송과 제니퍼 스클레퍼니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해봤습니다.
And we will work to dismantle that reach. Believe me, believe me. He may be the worst thing to ever happen to Israel. Believe me, believe me. That will end, and it'll end soon. Believe me.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중 얼마나 자주 believe me, 나를 믿으라는 말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의 연설에서 총 26번에 걸쳐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표현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강한 신뢰감과 확신을 주는 반면 반대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일방적 명령처럼 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문장도 그 뒤를 이었는데 역시 애둘러 말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와 확신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부어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많은 돈이라거나 수십억 달러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 표현한 경우가 9회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부정적인 대상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과장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긴다, 위대하다 등과 같이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단어를 즐겨 썼는데요.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선명한 의미를 담은 단어를 제시해 비전 있는 지도자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간 연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떠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끼게 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위터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터넷 탐문 사이트 트위터인데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나치게 트위터를 통한 소통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트위터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의존도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트위터 횟수를 분석한 결과 총 440회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거의 5번 트위터에 글을 올린 셈입니다. 요일별로 트위터에 글을 쓴 횟수를 보면 금요일에 74회로 가장 많았고 수요일이 68회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휴일인 일요일이 55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평균 4회 이상으로 트위터 사용 횟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트윗을 남긴 날은 취임식 당일이었는데요. 취임식 당일 각종 시위와 참석 인원 논란 등에 대해 모두 12번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2월 8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낙마했을 때도 11번 자신의 주장을 남겼습니다.
트위터에 가장 많이 오른 말, 가짜 뉴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로 가짜 뉴스와의 싸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즈나 CNN, NBC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는데요.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거짓 뉴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바로잡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트위터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주장이나 쟁점을 이 트위터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위터 정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개별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간명하게 알 수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론을 살핀다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등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 140자로 제한된 단문 사이트에 대통령의 정교하고 다듬어진 발언을 담기 어렵다는 점,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힘과 무게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라는 40%대의 지지율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방문지를 중심으로 취임 첫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네,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그런데 내가 휴대전화기 덮개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이슨이 A little bird told you? 누구한테 들었다고? Who? 누군데? Who told you? 누가 알려줬어? I want to know. 알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말해줄 수 없지.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little bird told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Today's expression is a little, L-I-T-T-L-E, little bird, B-I-R-D. Bird told, T-O-L-D, told me, M-E, me.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veal who gave them the information.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ed playfully. A little bird told me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새가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누가 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농담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보 제공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재미삼아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한테 생일 선물 고맙다며 어떻게 휴대전화기 덮개가 필요한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또는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A little bird told me 인 거죠.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little bird told me that it's your son's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누가 오늘이 내 아들 돌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글렌 한사드와 마케다 이글로바가 부른 Falling Slowl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67년 4월 28일 오늘. Right 세계 프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의 징집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이슬람 신자로 전쟁은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알리는 기소됐고 챔피언 타이틀 또한 박탈당하고 맙니다. 또한 알리는 출국은 물론 미국 내 모든 시합이 금지됩니다. 이어 알리는 2개월 뒤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는 판결에 항소했고 이어 미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며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4년 뒤인 1971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알리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어 알리는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되찾기 위해 1974년 40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챔피언 조지 포먼과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당시 모두가 알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32살의 노장 알리는 24살의 망치 주먹 포먼을 누르고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1945년 4월 28일 오늘.
Bombastic Mussolini, the sawdust Caesar, comes to his.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됐습니다. 무솔리니는 1922년 이탈리아의 총리가 된 이후 이탈리아를 독재 체제로 바꿨습니다. 이어 무솔리니는 1935년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1939년 발칸반도의 알바니아를 잇따라 점령합니다. 이어 무솔리니는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국이 그해 4월 독일 베를린을 점령,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무솔리니는 밀라노로 탈출해 스위스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탈출 이틀 만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빨치산에게 체포됩니다. 결국 무솔리니는 1945년 오늘 총살형에 처해졌고 그의 시체는 밀라노의 로레타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군중에 공개됐습니다.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3일 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또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